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야 오늘 설교하고 연결이 되어질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아브라함의 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부탁을 드렸는가 하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를 배경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설교, 그리고 다음 주 설교에 이르기까지 같은 배경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었던 그런 이제 배경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씩 기억이 떠오르세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를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초신자와 같습니다. 초신자와 같은데 그가 믿음으로 하란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어서 기근이 닥쳤을 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거짓말한 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시험, 믿음의 시험이 있었던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드셨어요. 믿음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좀 괜찮은가 싶었더니 13장에 와서는 또 다른 시험이 생겼던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이 어떤 건가 하면 그 조카인 롯과 결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이제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인들끼리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야, 네가 오른쪽 가면 난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난 오른쪽 갈게. 그러면서 이제 롯과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은 어디를 보고 갔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 근처에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배 아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충분히 배 아파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그리로 간다고 했을 때 그래 가라라고 한 다음에 사실 속은 조금 씁쓸은 했겠지만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가 하면 너무 속 아파하지 마. 네가 눈을 들어서 저 끝을 한번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다 줄게. 네네 보이는 거 내가 다 줄게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다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후에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성장 과정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조금 성장하면 거기에 걸맞는 시험이 오고 또 조금 더 성장하면 거기에 걸맞는 시험이 오고 그래서 시험의 절정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제단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장면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 있어요. 똑같은 연장선상이에요. 롯과 더불어서 결별을 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가까운 곳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조금 먼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쪽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해서 촉구를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뒤에다가는 이따가는 무엇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런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A,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그 배경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을 했던 장면이 13장이에요. 14장에는 조금 더 그 역사적인 배경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팔레스틴이 이렇게 길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북동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저 팔레스틴이 있는데, 저기에 오른쪽 편에 크게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 평야가 있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요. 크게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아주 큰 지역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는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에 부족들이 있습니다. 한두 부족이 아니에요. 땅이 좋으니까 여러 부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그 부족들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나라쯤 될 거예요. 거기에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거기 있는 연합군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남서쪽을 향하여서, 즉 팔레스틴 쪽을 향하여서 공격을 해옵니다.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들을 이제 압제를 하고 12년 동안이나 조공을 받아요. 12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밑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성 사람들도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13번째 되는 해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야, 이러고는 우리 못 살겠다. 맨날 농사해가지고는 다 뺏기고, 이거 했다가는 다 뺏기고, 이들 못 살겠다. 그래서 반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었던 연합군들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들어갔겠죠. 메소포타미아에게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이놈들 괘씸하네. 그러고선 다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형성을 하는데 한 1년쯤 걸리는 거예요. 형성을 해서 다시 침공을 하는데, 그게 14번째 해에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잔인하게 침공을 했어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때, 그때에 롯이 잡혀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잡혀가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저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쳐놓은 데가 헤브론이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바다는 사해 바다예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웃들한테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각 가정들, 각 집마다 가솔들이 있어요.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 중에 칼을 좀 쓸 수 있는 사람, 전쟁 치를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그 아브라함에는 이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318명이니까 싸울 사람이 318명이면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하면 하인들이 더 많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제법 그때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런지 하인들과 함께,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을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다시 뺏어갖고 와요. 전리품을 얻어갖고 오고, 그리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롯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 A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도전이었을까? 믿음의 도전,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도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쟁이 아니에요. 아, 이거 전쟁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는 것, 그 자체가 도전이 아니었어요. 진짜 도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쟁에 가서, 오늘 성경에서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왕들, 그돌라 왕을 쳐 부수고, 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생겼던 일들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이 우리들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 도전인데, 그 도전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요. 전리품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잡혀갔던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이야기를 소돔왕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마 전령을 보냈겠죠. 전쟁에서 승리했다. 소돔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오는 그 길목에 나가서 맞이합니다. 길목에 나가서 맞이했을 때 소돔왕만 나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가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승전의 용사를 박수치고 환호하고 뭐 우리 식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모든 칭송은 거기에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있다가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도전입니다. 세상에 칭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칭찬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가지고 온 모든 것들 사람은 빼놓고 모든 것들 너 다 가져. 재물을 주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도전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살렘 왕은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이 멜기세덱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출신 지역은 어딘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성읍이 어딘지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만 되어 있고 18절 뒷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을 때에 혼자 왔어요. 백성들 거느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왔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왔는가 하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온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게 네가 똑똑해서 이긴 줄 알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묘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앞에 성경을 좀 보여주실래요? 19절, 20절 있는 부분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누구에게 무엇에 관한 기도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멋있어요. 축복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돌아선 거예요. 20절, 너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자. 여기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일어나더니 딱 돌아서서는 아브라함, 착각하지 마. 네가 이긴 건 네가 잘나서 이긴 거 아니야. 지금 한마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겼느냐? 이 전쟁을, 이 원수를 너의 손에 맡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네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두 왕이 등장을 했어요. 한 왕은 소돔왕이에요. 소돔왕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정말 잘했어. 너 여기 있는 재물 네가 다 가지고 가. 라면서 축복하듯이 마치 칭찬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명예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렘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와 같은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살렘 왕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야, 네가 받을 영광이 아니야. 이 전쟁은 네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야. 너에게 전쟁을 맡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네가 받는 것 아니야. 달랑 떡하고 포도주 갖고 와서. 아, 고기라도 좀 갖고 오면 좋을 텐데. 달랑 떡하고 포도주 갖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길래 이랬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는 그냥 표현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네, B번 주셔도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하면 시편 110편에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일단 110편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지나서 110편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10편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삼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은 누구를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110편 4절만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군가 하면 메시아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전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반차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한 번 제사장이 되고 마는 한 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을 해요. 저 시편 110편이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앞으로 오는 메시아를 향하여서 다윗의 주,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라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월등히 위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내가 있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언젠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 거죠. 그리고 다윗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도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믿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을 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신 모습이에요. 그때 가지고 나왔던 그 두 개의 음식, 떡과 포도주도 이제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쪼개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왜 죽으실 것인지를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먼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줬던 그 장면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와 같이 하실 것인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등장한 제2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믿음,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니다, 저 소돔왕이 이야기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만 찬송해야 돼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너희들 선택해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선택해라. 우상을 섬길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래.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다 갖다 내버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집집마다 우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다른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재물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재물만큼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다 이야기도 했고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떤 분은 어느 화장실을 갔다가 100달러짜리 지폐 하나를 보셨답니다. 그래서 집으셨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올까 안 올까 한참 기다리시다가 안 와서 그거를 경찰서 갖다 줄게요. 갖고 나오셨게요. 저 같아도 그냥 갖고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그곳을 가면 또 밑에 볼까요? 안 볼까요? 또다시 밑에를 보는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아니, 펜이 하나를 주셔도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돈이 있을 때 내가 눈 한 번만 찔끔하고 감으면 이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이 생기는데 눈 한 번 찔끔 감는 것이 만약에 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거짓말을 하면 이 돈이 생기는데 이것이 재물을 섬기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돈에 팔 수 없잖아요. 근데 재물만이 아니에요. 재물이 가장 강력한 유혹거리이니까 재물이라고 했지만 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비타민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아, 그렇다고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약사분도 계시고 여기 의사분도 계시니까 제 말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혈압약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고요.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서 드십시오. 그런데 그거 안 먹으면 지금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막 그냥 영어로 말하면 freaking out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녀가 귀합니다. 자녀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섬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도 섬겨주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섬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로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명예도 귀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지금 소돔 왕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거 너 다 가져! 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재물을 챙길 수도 있었어요. 그 재물을 챙긴다라고 하는 말은 재물을 챙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렘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다. 네가 이긴 거 아니잖아.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성경의 차례를 자세하게 보세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맞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물론 자녀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비타민을 통해서 건강보조제도 먹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촉구가 온 거예요. 도전이 왔고 살렘 왕은 촉구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아브람 차례입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파지티브하게 표현하고 네가티브하게 표현을 합니다.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살렘 왕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알겠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없지만 알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긍정의 표현이에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11조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 초에 11조에 관한 헌금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이 부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지금 얻어가지고 온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왜 10분의 1을 드렸는가 하면 10분의 1을 드린다,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월급이 되었든 주급이 되었든 수입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우리가 10분의 1을 먼저 드립니다. 쓰고 남은 다음에 11조를 띄는 게 아닙니다. 먼저 10의 1조를 떼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이 100%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이번에 월급이든 주급이든 가지고 왔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잘내서 월급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먼저 떼어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 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페이먼도 해야 되고요. 자동차에 가스도 넣어야 되고요. 자녀들 용돈도 줘야 되고요. 그로서리 쇼핑도 해야 되고요. 먹는 일에 집 페이먼 하는 일에 우리가 다 써야 합니다. 그 쓰는 데 있어서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동차에 가스를 넣는 것은 내가 다니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그 모든 곳곳을 통하여서 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가 먹을 때에도 내가 혼자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할 때에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긍정적인 표현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11조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 부정적인 표현은 소돔 왕에게 주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나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못 외웠네요. 2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소돔 왕이 제안을 해요. 너희 재물 네가 다 가져가라. 사람만 빼놓고 다 가져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22절 첫마디에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소돔 왕이 야 이거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러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마 손들었을 거예요. 손들어서 내가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왔던 것들 중에 실 오라기 하나 안 가져갈 것이다. 신발끈 하나 안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온전한 찬송을 자기가 챙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작년인데요,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yes, 새 속에 관해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no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멘, 세상을 향해서는 no, 나 그렇게 못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사업체, 나의 직장, 모든 것의 주인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항상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